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12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12절 말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성경을 가지고 다니시고 이 성경을 말합니다. 그냥 미디어로 되어 있는 것은 집에서 보시고 교회 오실 때는 항상 책으로 되어 있는 성경을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6장 3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러므로 음식을 좋아하는 점이 그리스도로서 특유한 정신이나 위험과 착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는가.
그러나 자존감은 마음을 주시는 방법은 흔히 이익이 되느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지 복한 줄로 알 것이냐.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오늘 저 사람이 이만하게 우리가 되나니 이것을 참여하는 자들로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가는 지구조차를 빌어주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에서 떠나서 싸울 수 없으라 믿음을 취하라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고 나의 주님 앞에서 선한 시험을 하셨도다.
아멘. 오늘은 저는 본문 말씀 통해서 경건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개개인들에게 구체적으로 당신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파이어타이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파이어가 아니고 파이어입니다. 저는 이 불이 아니라 파이어타이즘, 경건주의라고 하는 말인데 17세기, 그러니까 1600년도였죠. 17세기 말 독일에서 형식적인 루터파의 반대하여 일어난 경건한 영적 부흥운동을 가리켜서 경건주의라고 명명했었습니다. 형식적인 루터. 그러니까 16세기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뜨거웠는데 약 100년 정도가 지나가고 150년도가 지나가니까 이제 영국도 어떻게 되냐면 형식주의 루터파. 그러니까 독일이 국교가 루터 국교잖아요. 형식주의에 빠진 겁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캐톨릭과 같이 하지 말자. 성당하고 같은 저는 이 형식주의에 빠지지 말고 성경적으로 하자라고 부흥동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150년도 채 되지 않아서 루터 교회도 어느새 하나의 형식주의, 종교적 형식주의에 이렇게 물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일어난 부흥운동이 바로 경건주의입니다. 영적으로 아주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복음은 사라져버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때 스페너라고 하는 루터교 목사가 경건을 동경함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을 통해서 영적인 부흥이 불씨가 시작됩니다. 물론 그 내면의 기초에는 성령과 하나님의 어떤 역사였습니다. 이 내용, 이 경건주의 내용은 기도 모임이나 성경 공부를 강조했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준거하여 성경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순결한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했던 게 이 부흥운동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부흥운동에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벵겔, 칸트, 레싱, 요한 넬슨의 무디 이런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의 책을 읽고 이 사람의 영을 받아서 이런 우리가 잘 아는 요한 웨슬레나 무디도 다 이런 경건주의의 하나의 국민들의 영향을 받아서 아 그렇게 우리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웨슬레는 영국에서 무디는 미국에서 영적 대부흥을 일으키는 교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건주의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우리가 항상 이런 장점이 있지만 또 하나의 우리가 비평을 해보면 이 경건주의가 지극히 개인의 영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개인 주관주의라든지 또는 지극히 개인주의 또는 신비주의나 이 주관주의 또는 자유주의까지 이렇게 해서 지극히 개인적으로다 보니까 성경도 뭐냐면은 내 임무적으로 해석을 하고 지극히 개인적으로다 보니까는 공동체는 이렇게 좀 뭘 등한시되고 개인만 강조하다 보니까는 이게 어떤 여파를 가져왔냐면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왜 다녀야 되지? 나 하나님 관계만 잘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서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나만 관계가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주님이 이 핏값을 서로 산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는 공동체에 대해서는 등한시해버리는 잘못된 이 결과를 가져온 요소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 사람들 부흥운동이 일으킬 때는 그것만 하겠다고 하는 건 아니었는데 결과가 그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운동의 또 하나의 그 부정적인 평가를 하자면은 사회적인 여러 가지 기독교가 책임져야 될 부분에 지극히 개인 영성, 개인 하다 보니까는 그 사회적인 현상에 책임이나 그 다음에 뭔가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등한시하게 되는 그런 부정적인 결과로 가져왔다라고 역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어느 때나 그랬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이 형식주의에 종교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뭐냐면은 성령을 통해서 이 경건운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움직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별벌일 없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아멘.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에서는 디모데는 이미 우리에게 말을 해주죠. 허탄하고 망령되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의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얘들아 내가 이거 중학교 때의 말씀이야. 아무튼 경건은 범사에 유익한 경건. 여러분 디모데후서 이 구절은 제가 많아서 어렸을 때 안 외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우리가 잘 아는 3장 1절 5절 말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참아나여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어. 막 교회 갑니다. 깨끗이 입고 갑니다. 막 교회 가면 경건한 막 행동들 할 때 막 경건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해. 쉽게 말해 경건의 능력은 뭐냐면 실제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는 경건한 삶을 살지를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경고합니다. 너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뭐해라? 돌아서라.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이 경건의 삶에 대해서 이 경건의 뭐 큐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시는 이 경건한 삶에 대해서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회부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이 무엇일까요? 경건이란 무엇일까요? 헬라어로 유세베이안이라고 하는 건데 이 뜻은 뭐냐면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다. 유세베이안. 영어로는 뭡니까? 영어로는 가드리니스. 가드리니스. 제가 영어 몇 개를 찾아봤는데 다 똑같이 나왔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으로, 이 명사 뒤에 NESS가 붙었잖아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 경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 한자로는 공경할 경, 공경할 건입니다. 공경할 경, 공경할 건. 누구를 공경하냐? 하나님을 공경하고. 공경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이렇게 잘 떠받든 거 하면 그분을 닮아가고, 존경하기 때문에 닮아가고 싶어 하는 그런 게 바로 경건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저는 이렇게 경건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신앙의 다양한 훈련들을 통해 하나님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 이걸 가르쳐서 저는 이 경건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이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경건에 대한 것을 좀 더 회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장부터 3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바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냐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는가. 여기서 우리가 이 6장 3절부터 5절까지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경건과 관련된 영적 원리가 뭐냐면 경건한 삶에 대한 무지가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경건한 삶이 뭐지? 경건이 뭐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건을 원하는데 경건이 뭐지? 그러면 경건이 뭐예요? 그러면 글쎄요. 기도하는 거나 예배하는 거나. 그래서 경건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한 무지가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면, 다른 교훈이라고 할 때 교훈은 역으로 닥트린입니다. 닥트린, 교리적인 거죠. 다른 교리적인 것을 하며 바른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또는 창념치 않으면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경건에 관한, 경건이 무엇이냐, 이 경건에 관한 이 무지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경건한 삶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누구냐 라고 했을 때 남편에 대한 무지가 뭐냐면은 남편과의 불편한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내 아내가 누구냐, 아내는 어떤 사람이냐, 아내의 존재가 누구냐, 그래서 어떻게 우리 아내를 내가 사랑하고 우리 아내를 이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아내와 함께 어떻게 이 아름다운 삶의 기억을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모르면 아내에 대한, 아내에 대해서 만족한, 아내가 아니라 만족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럼 가끔 부부싸움 할 때 부부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이 나를 알아? 내 마음 알아? 너 당신이 알아? 내 마음 아냐고! 옛날에는 알아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부싸움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모르면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배워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경건한 삶의 출발점이 뭐냐? 그럼 경건한 삶은? 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3절이 우리로 하여금 잘 가르쳐 주고 있는데,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경건에 관한 닥트린, 교리에 따르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경건의 삶의 시작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아, 네. 여러분, 요즘 신사도 운동이라 해가지고 신비적 이 기독교 운동들을 하는 데가 많아요. 그게 시작이 돼버리잖아요. 사람은 자꾸 신비주의에 빠져요. 그럼 나중에 신비 하다 보면 처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사람은 이 메카니즘으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눈에 섬기지 않는 주님을 섬기다가 그 다음에 신비적 현상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들. 그럼 이 신비적 단계에서 어느 정도 하다가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은 그 하나님 같은 분을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막 그런 데에 내가 흠모를 하니까 하나님의 깊은 어떤 그런 데 들어가고 싶은, 그렇게 막 흠모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어떤 사람이 또라이가 나타나가지고 네가 하나님이야, 내가 예수야, 세계에서 네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 가장 많은 데 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와 그래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요즘 신천지가 얼마나 큰 문제라고. 예, 여러분 그 한국에서 예수라고 저기 말을 해서 그 사람 따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기초로 한 경건에 관한 교리예요. 그러니까 말씀 중심의 경건한 삶에 살지 않으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4절부터 5절 같은 삶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진정한 놀미냐면 진정한 경건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뭐하냐면은 변론하는 걸 좋아해요. 말쟁이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변론하는 걸 좋아해요. 언젠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뭐에 좋아해요? 투기합니다. 누가 뭐 잘나면은 좋은 것 가지고 쓰면 그래서 질투하고 시기를 하는 거예요. 뭐합니까? 분쟁을 해요. 분쟁. 당파를 합니다. 그 다음 뭐예요? 비방합니다. 누구누가 짝짝짝짝. 그 다음에 뭐냐면은 악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계속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그렇게 변론을 하고 언쟁을 하고 투기를 하고 분쟁을 하고 비방을 하고 악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5절에 뭐하게 됩니까? 마음이 부패해져요. 마음이 부패해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진리를 잃어버려 오히려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과 뭘 일으킨다? 다툼만 일으키게 됩니다. 영적으로 살려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들하고 뭐만 하면은 분쟁만 일으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보여주고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경건 운동,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돼야 올바른 경건이고 여기서 벗어나버리면 잘못된 경건 운동에 우리도 빠질 수 있는 인간의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는 이런 잘못된 신앙생활, 그 다음에 인간의 육신적인 삶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일찍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5장 16절부터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허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각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세요. 여기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이 말씀을 보니까 이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경건 운동에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뭐 교회 생활 안 한다, 뭐 또 신앙 생활 안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자꾸 자기 생각, 내 생각에는 이렇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자꾸 이야기해요. 그럼 또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요? 저는 다른 생각이 있거든요? 제 애들을 키우니까 애들이 막 애기 때 싸울 때 뭐냐면은 애들이 왜냐면 왜 네 맘대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야기도 웃긴 이야기도 뭐냐면은 내 마음도 있다니까 그랬어. 내 마음도 있다고 왜 네 맘대로 이 말을 애들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내 마음도 있어 이러더라고. 둘째가 그래서 막 큰애가 막 자기 마음대로 하려니까 둘째가 내 마음도 있거든 그러면서 막 3살 4살 막 이럴 때 5살 막 내 마음도 있어 막 이러면서 했던 건데 지금도 저 둘이가 뭐냐면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뭐가 일어나?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요즘 저희 가족에서 놀라운 건데, 제가 막 이렇게 막 일부러 장난을 치거나 막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은 세 명이 아빠를 막 훈계를 합니다. 나쁜 녀석들이 아빠를 막 가르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딱 이야기했더니 세 명이 의기투합 딱 가버리고, 아빠 성경 읽잖아요. 그럼 다들 맞아 내가 맞아요. 그래서 아빠 한번 말씀이 딱 내가 하나만 딱 되는데 말씀 딱 말을 안 하고 내 생각에는 그러면은 다 자기 생각이었어. 다 자기 생각이었어. 남편도 내 생각, 자기 생각하지 마. 자기 생각하지 말고 뭐냐면은, 부부는 뭐냐면은 자기 생각하지 말고 그 당신 생각이 뭐야? 당신 마음은 뭐야? 상대방에게 물어보세요. 부부는 그렇게 해야 돼요. 저도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이 기초가 안 되니까는 내 생각, 내 방법 하다 보니까 내 마음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자꾸 분쟁이 일어나고 분리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뭘까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경건한 삶에 대한 가치성의 상실이에요. 경건한 삶이 뭘 그렇게 중요해? 경건한 삶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자꾸 경건 그러는 거야. 아예 경건한 삶의 이 가치성이 완전히 추락해가지고 뭐만도 못하다 어린이들? 이 경건한 삶이 애들 깽기만도 못해. 이 경건한 삶이 애들 컴퓨터만도 못하고, 이 경건한 삶이 아이들에게 TV 프로그램만도 못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에게는 이 경건한 삶이 명품보다도 더 싸구려 취급당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학벌이 더 이 경건의 삶보다 더 가치가 있어서 학벌은 저 위에 있는데 경건한 삶은 저 바닥에 있고.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을까요? 이 세상의 풍조에 다양한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물질을 비롯하여 학벌과 인맥과 다양한 삶의 여러 가지, 자녀 교육은 저 위에 있어요. 경건한 삶은 저 바닥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것과 경건한 삶, 여러분 어느 것에 우선순위를 두시려고? 주님은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경건한 삶의 이 무지가 그 무관심이 경건한 삶을 살고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는 6절로 10절 문제입니다. 6장 6절로 10절. 자, 우리 여러분 다 읽지는 않고 6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6절 말씀 시작.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뭐냐면은, 우리가 이 말씀과 이 경건하고 연관성 지적이 뭐냐면은, 삶에 불만족이 있을 때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에 불만족이 많은 사람은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반대로 뒤집어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있는데,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경건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움이. 자, 그럼 우리 한번 조금 더 해보려 해봅니다.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자기 삶에 만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 여러분, 말씀 6절부터 10절까지는 제가 여러분 읽었으니까 다 읽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은 실제적으로 뭐에 대한 거냐면, 우리의 삶의 형편이나 특별히 물질적인 부분에서 더더욱 그렇죠. 이 삶의 형편, 그래서 남들은 오가는 먹는데 나는 농약 친 것 먹네. 이러고 있어. 그러면서 어간이 먹은 사람들은 막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거 먹으면 병이 큰데, 희한하게 이것저것 먹는 사람이 훨씬 건강하고 건강 빠진 사람이 훨씬 일찍 죽는다는 통계가 있어요. 아, 그래도 아프니까 그러겠죠. 예? 아프니까 그러겠죠. 아이고, 남들은 완전히 옷 보니까는, 가방 보니까는, 여자들 보니까 완전히 똥으로 발랐어. 똥으로 얘들은 여기들 뭔가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 똥으로 발라고. 여러분 우리 저기 뒤에 우리 저기 자매들 아가씨 자매들 있으니까 뭐 시애틀에도 우리 그 명품을 사러 많이 가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저기 뭐냐 여기 기뻐하십시오. 여기 뭐냐면 투어스 여기가 그 센터가 와서 캐나다에서 미국 안보를 여기서 다 입어보려고 가까이 가는데 자 우리 아가씨들 질문을 할게요. 이게 명품인지 짝퉁인지 분별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자 이게 핸드백이 핸드백 가방 백이 이게 진품인지 아니면 짝퉁인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아세요? 우리 아가씨 먼저 몰라요? 비가 오면 안 가방을 들고 가는데 비가 와. 근데 비가 오면 갑자기 그 백을 머리 위로 해가지고 비 안 맞으면 이렇게 올리면 짝퉁이요. 근데 갑자기 비가 와요. 자기 옷 속으로 집어넣으면 옷 속으로 집어넣으면 달려가요. 옷은 젖어도 되는데 가방이요. 그럼 진짜요. 진짜 이거 답장 아주 간단하다. 여러분 남들은 똥으로 완전히 발랐는데 나는 완전히 뭐냐면은 나이키도 아니고 운동을 하는 나이스. 저도 나이스 신어봤어요.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중학교 때 여러분 그 운동 아세요? 프로스펙스가 나왔는데 하나만 있어서 프로스펙스 이게 두 개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만 해가지고 스펙스. 그것도 뭐냐면 녹색이었어요. 스펙스 기억나세요? 아 저는 그래서 저는 이게 두 개짜리 근데 여러분 이 애플 있잖아요. 애플 그것도 굉장히 그 여러분 이 메이커의 여러분 민감이 아니냐면 애플 이게 뭐냐면 선악과를 의미합니다. 애플 사이즈 선악과 사람들 그럼 여러분 나이키 있죠. 나이키 요 나이키 이것은 어디서 나왔냐면 저기 터키가 가면 아주 큰 우상 그 신전이 있는데 거기 이 발가락 어디 모양이 이렇게 나이키 그 모양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여행하다가 그걸 딱 보고 그럼 그걸 이거 좋다 그래가지고 그걸 그대로 가서 만든 게 나이키 모양이에요. 뭐냐면 나이키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나이키를 좋아하는 순간은 뭐냐면 그 우상 단지하고 왜 만나가 되는 거 명품 사람들 좋아하죠. 남들은 그렇게 저렇게 하는데 나는 뭐야? 남들은 스테이크 먹어가지고 어디 갔더니 스테이크가 250불밖에 안 하더라고. 그런데 우리 남편이 결혼식에 사준 음식이 뭐냐면 9불짜리 하나 사줬어. 그러면 갑자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왜 당신은 나 스테이크를 안 사줘?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기 삶의 형편과 특별히 물질 부분에서 이 만족함이 있을 때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베드로는 아니 저기 사도 바울은 4장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보세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삶의 비결을 배우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부의 처해도 원했어요. 아주 잘 살아보고 있어요. 완전히 먹을 것 없어서 3일 또는 일주일 동안 굶어본 적도 있어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살아봤는데 그러고 나서 겪은 게 뭐냐면은 너무 좋았다고 했냐면은 나는 삶의 비결을 배웠다. 가난한 데는 가난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고 부할 때는 부한대로 살아가는 방법. 그런데 항상 가난한 사람들 뭐냐면은 내가 나빠도 내 용돈 내가 마음껏 쓸 수 있는 돈 써도 다시 1,000만 원 또 들어오고 쓰면 또 들어오고 해서 그런 내가 써도 끝이 없는 그런 돈 좀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은 나는 다시 3일 동안 굶어도 저기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으면서 한번 굶어봐야지 내려갈까요 사람이? 힘들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삶처럼 완전 밑바닥과 완전 위로 살아가는데 그게 뭐냐면은 살아보니까 뭐냐면은 이 자족하는 마음을 배운 거예요. 삶의 일체 비결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일주일 동안 굶어도 그 다음에 죽을 일이 생겨도 뭐냐면은 일주일간 굶기 뭐냐면은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내가 캐나다 가지고 세상이 굶어 죽게 생겼네. 이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7일 후에 음식이 얼마나 맛있을까? 7일 후에 내가 아무것도 못 먹고 7일 후에 음식을 먹을 건데 도대체 그 음식이 얼마나 맛있을까? 제가 금식 기도를 하고 어떤 닭죽하고 막 김치 담았다고 줬는데 그 너무 맛있어서 김치를 얼마나 먹었던지 그날 밤에 잠을 못 자고 속이 쓰려가지고 진짜 김치가 맛있더라고. 김치가 이 죽이 왜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예? 죽여 죽을 것 그냥 죽을 뻔했어. 죽을 뻔했어. 예? 여러분 인간의 그 다양한 삶의 만족의 문제가 있어요. 보세요. 이 조금 확대를 해가지고 여러분 자기 미모에 만족하세요. 경건에 유익이 된답니다. 그런데 항상 자기 미모 보면 난 어찌라고 생겼을까? 그러면 자꾸 말하다 보면은 옆에 사람이 넌 어찌라고 생겼냐? 그러면 네가 나한테 뭐 도와주게 뭐였어? 그러면서 그 사람은 뭐예요? 싸워. 싸우다 보니까 나한테 뭐냐면은 사람이 살 소망이 없어요. 가끔 이게 낙심이 되잖아요. 계속 낙심이 되다 보면 나한테 어디까지 생겼어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나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건의 삶을 추구하지 않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삶의 만족의 문제가 결국 하나님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경건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건강 말할 것을 안 걸렸다 놀라지 마세요. 안 걸려갖고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안 딱 걸렸다. 아, 나 병원 좋겠다. 돈 벌었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안 걸렸잖아? 그럼 이렇게 생각하세요. 안 걸렸다 그러면은 아이고 전국 어쩌면 더 빨리 갈 수 있겠네. 그냥 요즘 그래서 그 서울대 그 교수 있잖아요. 가끔 방송에 나옵니다. 왜냐면은 아마 놀자 그 주인공 교수님인데 이분은 암이 걸려있어요. 근데 암하고 친하게 지내요. 뭘 앉아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 암하고 인사를 해요. 잘 잤니? 그래서 야 너를 위해서 내가 그 음식 넣어줄게. 그래서 이거 먹고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너는 나를 도와줘서 우리 서로 힘들게 하지 말자. 너 나 그래가지고 이 암을 걸렸다고 사람이 막 놀래갖고 당하는 게 아니라 이 암을 자기가 다스리는 거예요. 아마 잘 잤니? 나 잔다. 너도 잘 자라. 그래서 우리 너 너무 커서 나 힘들게 하지 말고 나도 너 도와줘. 이러면서 이게 몇십 년 돼가는데 암이 자라자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얘가 도와준 거예요. 진짜 이 암이. 저 방송이 나왔어요. 여러분 암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뭐 암 걸렸다면 모든 그냥 다 끝난 거로 생각하죠. 뭐라고 그냥 건강? 혹시 남들보다 더 건강한 모습이 제가 가졌나요? 그냥 하나님이 다 나름대로 나 이 모양을 쓰시려고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 보다. 자녀들 혹시 이 사춘기가 되면 반드시 한번 넘어가야 될 거냐면은 내가 어쩌다 이런 부모 만나가지고 반드시 한번 넘어갑니다. 예? 여러분 부모에 대해서 만족을 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 애들 보면서 어째 이럴 것이 태어나갔고 여러분 이 불만족이요 여러분 경건 생활의 장애 요소가 된다는 거. 자기 학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자기 재능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부분에서 여러분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경건의 유익 특별히 부모님들 내가 이 남자 안 만났으면 내 인생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요? 별 볼 일 없지? 네? 이 아내 안 만났으면 혹시 내가 어떻게 됐을까? 뭘요? 누가 그 남편하고 삽니까? 여러분 아내라 되니까 네? 여러분 지금 그 남편하고 살아주는 거지. 아내 보면서 감사하세요. 저기 아내들은 남편한테 별로 감사 안 해도 돼요. 왜냐면은 성장한 마음으로 시집을 왔으니까 남편들은 부인들한테 호박 쏘 나랑 살아줘서 김종수 빨리 주세요. 집사람 다른 말인데 빨리. 맞아요. 네? 여러분 아내한테 감사하시길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삶에 만족을 한다라고 하는 대표 언어가 뭘까? 사람이 자기 삶에 만족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대표 언어가 볼 때 제가 보니까 제가 살아보고 주변 사람들을 딱 보니까는 감사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보면 자기 삶에 만족하고 있어요. 근데 항상 입에 불평이 나온 사람은 뭐냐면 자기 삶에 만족하고 있어요. 너무 그게 정확하더라고요. 근데 항상 부인을 보면서 여보 감사해. 왜 감사할까요? 만족하니까. 애들 보면서 으이그 이러면 왜 으이그 그럴까요? 불만족 소리니까. 근데 어이구 우리 아들 감사해? 그럼 뭐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족한다라고 하는 대표 언어가 제가 보니까 감사해요. 감사.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잠언에 보면 3장에 보면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했어요. 매사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나 보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 길을 인도해 준다 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랬어요? 내가 왜 캐나다에 왔을까?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동안에는 아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정확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이 남편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남편,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아내,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자녀, 나에게 가장 잘 맞는 교회 목회자, 내 주변의 사람들, 직장, 가장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문제, 이 경건과 하나님의 소명의 문제입니다.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용서를 주시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증거를 주시하라.
여기 보면 뭐랬냐면은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그랬잖아요. 부르심을 입었고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영적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잘못된 무지가 경건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든다. 12절에 나왔잖아요.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뭔 말입니까? 우리가 왜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고 이유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경건한 삶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또 묵상하는 가운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우리를 구원을 줬는데 참 어떤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너무 싸구려 치기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할 일 없어서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무능력해서 돌아가셨나요? 예? 홍포, 문둥병자들의 고름을 닦는 그 홍포를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것을 입히는 대로 가만히 있었나요? 가시를 누가 그때만 해도 얼마나 가시가 센지 가시들이 머리다 씌우면은 이 해골을 뚫고 들어가서 뇌까지 파고 들어가는 이 가시를 누가를 쓰셨는데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것을 쓰셨나요? 그런데 채찍에 맞았지 않습니까? 채찍 끝에 상아뼈 하나 납이 있어갖고 한 번 딱 때리면 납을 때리고 그 다음에 상아뼈는 살가락이 확 박혀서 채찍을 땡길 때마다 거기서 살점이 뚝뚝 떨어지고 그게 20대를 맞으면 일반 성인들도 다 죽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고통을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끝까지 참으셨는데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두 손과 두 발에 목을 박히고 창에 찔리셨는데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할 일 없어서 돌아가십니다. 여러분과 우리 죄 때문에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그랬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경건한 삶을 살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는데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이 놀라운 사건을 싸구려 치고 마시기를 여러분의 구원과 여러분의 부르심을 싸구려 치고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경건한 삶에 전혀 살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싸구려 치고 마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도와줘야 될 이유가 없는 바울이 경고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건 있는데 11절에 보니까 뭐냐면은 오직도 하나님의 사람들아 이것을 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경건한 삶에서 피해야 할 것이 있어요. 피해야 할 것. 여러분 그것이 뭔지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면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피해야 될 것 있으면 빨리 피하십시오. 여러분 경건한 삶을 여러분 경건한 삶을 방해하는 그거 피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있습니다. 조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따라야 될 것, 쫓아가야 될 것, 쉽게 말하자면 추구해야 될 게 무엇인지 내가 열심히 추구해야 될 것, 성경 읽기, 기도하는 거, 큐티하는 거, 성경 공부하는 거 일단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거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마지막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12절에 보니까는 믿음의 선한 싸움은 뭐예요? 싸우라고 했습니다. 투쟁합니다. 여기는 뭐냐면은 자기가 정말 피해를 겪는 고통을 겪더라도 고금부터 하더라도 내가 이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이런 힘든 일이 있다 했더라도 무릎이 내가 아프더라도 내가 이런 이런 고통이 있더라도 내가 이 경건한 삶을 위해서는 이 부분에 내가 투쟁을 하면서까지라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하셔야 여러분이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피해야 될 게 뭔지 추구해야 될 게 뭔지 투쟁해야 될 게 뭔지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서 부족한 점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지 언제든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삶을 살면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건의 훈련을 열심히 했을 때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넉넉하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역에서 또는 이 나라에서 여러분 또 삶의 다양한 문제 때문에 여러분 살아가시는 힘드시죠.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 경건의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한 이 중요성 그리고 실제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노력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